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이 1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장 군인들의 호위 아래 집무실 밖에서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순방단을 영접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크이우를 방문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악한 침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국민,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최고위급 미국 인사입니다. 러시아가 30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오데사 공항에 활주로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활주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데사 공항 활주로가 파괴됐다면서 물론 활주로를 재건하겠지만 오데사는 러시아의 행위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막심 마르첸코 오데사 주지사도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바스티온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서 신께 감사하게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켄나디 트루카노프 오데사 시장은 새 활주로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면서 파괴된 활주로는 지난 7월에 개통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뒤로 손이 묶인 채 숨진 남성 시신 세 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이 30일 밝혔습니다. 부차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제기된 곳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크유어 지역 경찰총수인 안드리 네비토브는 4월 29일 부차 지구에서 3명의 남자 시신이 묻힌 구덩이가 발견됐다면서 손이 묶이고 눈이 천으로 가려졌으며 일부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신 여러 부분에 총상이 있을 뿐 아니라 고문 흔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발견된 사람들은 복장으로 봐 민간인으로 보이며 얼굴이 고문으로 훼손돼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세르비아가 중국에서 도입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30일 전시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이날 기자와 일반인들을 초대해 수도 베오그라드 인근 마타지니카 공군기지에서 중국 프랑스산 미사일, 에어버스 헬리콥터, 중국제 무인기, 러시아산 B-29 전투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수세기 동안 종교적, 인종적,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르비아는 유럽연합 EU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S-300, 미국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과 비슷한 중국제 FK-3 미사일을 지난 2019년에 구매했고 지난달 실전 배치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제 미사일과 전투용 무인기를 운용하는 나라는 세르비아가 유일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30일 차량에서 폭탄이 터져 적어도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카불에서는 연 이틀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칼리드 자디란 카불 사령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30일 발생한 폭발로 여성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9일 카불에서는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던 한 이슬람 사원에서 폭탄이 터져 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30일 차량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 근처 제과점에 있던 한 목격자는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조직도 이번 공격의 책임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테러는 대부분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 소행이었습니다. 인도 재무부가 중국 전자기기 제조업체 샤오미 자산 7억 2,500만 달러를 30일 압류했습니다. 인도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수사국 ED는 샤오미가 인도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ED는 이날 샤오미가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샤오미 인도 법인 계좌에서 555억 루피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D는 관련 자금은 샤오미 그룹 관계사 한 곳 등 외국에 기반을 둔 세 곳에 송금됐다며 로열티로 가장한 막대한 금액이 중국 모기업 지시에 따라 송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세계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서 각종 핵도발 수단을 총동원한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방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5일 저녁에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을 비롯해서 각종 핵무기가 총동원이 됐는데, 자, 이번에 열병식의 가장 큰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는지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열병식의 핵심 키워드는 북한 내부 결속, 그리고 핵무기라는 강력한 억제력과 공격 역량을 보유한 군사 강국임을 대내에 과시하는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번 열병식을 위해서 북한이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행사가 열린 김일성 광장에 모인 인파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열병식은요, 이 불꽃놀이, 그리고 이 전투기의 축하 비행, 그리고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또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각종 핵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현란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연설을 통해서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북한의 핵 독트린, 이렇게 묘사한 핵무기 관련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열병식 행사는요,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가 이 편집을 통해서 2시간 넘게 방송을 했는데요. 편집도 이례적으로 공을 많이 들여서 진행된 것을 잘 알 수 있고요. 앞서 예, 예.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이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상황에서 내부 결속 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핵무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외세의 압박에 억제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한 것인데요. 이번 그 열병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친북 매체죠, 조선신보가 논평을 통해서 아주 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 네. 조선신보의 논평은요, 이 대국들의 대립 격화로 유라시아 한복판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국제적인 안보 환경이 복잡하게 요동치는 격변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조선의 불가항력이 내외에 과시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열병식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고 할까요? 그런 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열병식은 25일 저녁에 시작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시간이요. 그러니까 2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최원기 기자가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북한의 열병식은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25일 오후 9시부터 시작돼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행사, 그러니까 식전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 본 행사가 자정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거의 3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순서를 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맨 처음에 그 특수한 복장을 한 군인들이 수송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어서 그 하얀 원수복을 입은 그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부인 리설주 여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연설을 했습니다. 핵무력 여기에 대한 그 연설을 했고요. 이어서 대규모 그 열병 종대에서 사열과 행진이 있었는데요. 이 행진에는 그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가 등장하는 그런 그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약 2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요. 이거는 아마 지난 10년간 그 열병식 북한에서 열린 열병식 중에서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 예로 지난 2020년에도 당창건 75주년을 기해서 열병식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15,000명이 참가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그보다 한 5,000명 이상 더 많이 나온 거고요. 또 다른 특징은 역시 그 화려한 볼거리가 많았다 이런 것을 그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열병식을 네. 그 야간에 한 것은 물론이고 그 공개된 그 편집된 그 영상을 보면 굉장히 빠른 음악 그리고 다양한 조명, 에어쇼 그리고 불꽃놀이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한 편집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역시 이것이 그 북한 정권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국방력 강화 이런 것을 확실히 했다 이런 것을 그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 그 노동신문에도 이 같은 그 열병식 담은 그 장면이 무려 사진이 150여 장이나 그 게재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진이 됐고요. 특히 또 이번 열병식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집권 10년을 결산하는 행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복을 입고 그다음에 핵 관련해서 연설을 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본인의 업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완성을 했다. 이런 굉장히 상징적인 그 효과를 노린 열병식이었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그 관심을 끌었던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가는 사명이라는 것이 핵선제 공격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핵 보유는 억제력 차원에서 정권 수호, 체제 수호 차원에서 억지력을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최근에도 예.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무력의 그 용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의회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핵공격 억제 차원을 벗어나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조건을 확장한 것이다 이런 설명들이 한국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할 때 근본 이익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모호하게 네.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렇게 둘째에 가는 사명이라고 하면서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핵 사용의 조건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핵 무장을 한 국가들은 사실 핵 교리를 또한 정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교리 정립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분명하게 했고 또 이 교리는 이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성격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그 열병식 연설에서요 우리 무력은 그 어떤 싸움에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세력이든 군사 대결을 기도하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번에 상당히 열병식이 어떤 대내외적으로 군사적 그 준비태세에 대해서 강조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TV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뭐 흰색 원수복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드디어 대원수가 뭐 정식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그 하얀색 그 원수복을 입고 나타났는데요. 아, 김 위원장은 이미 2012년이죠. 아, 당시 그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 그동안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원수복을 입고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네. 그 하얀색 원수복장을 입고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대원수가 됐느냐 하는 것인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그 하얀 그 원수복 양쪽 어깨에 계급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 북한에서는 그 원수복과 대원수복이 조금 틀리다고 그러는데요. 북한에서는 그 왕별이라고 부르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예. 어깨에 큰 별이 보이고 목란이라는 그 목란꽃이 전체적으로 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그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보고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원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생전에 이제 대원수 칭호를 받은 사람은 김일성 주석이 유일한데요. 1992년에 예.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김정은 유방위원장도 그 대원수 칭호를 받았지만 2012년 그러니까 사망한 다음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수 칭호를 생전에 받은 것은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이번 것을 여기고 집권 10년을 맞아서 본인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한 핵과 미사일을 완성을 했다 이런 것을 대내적으로 과시하면서 스스로 그 대원수가 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이번 열병식에는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이 이 세 기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실전 배치돼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게 실전 배치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북한이 신형 무기로서 개발했다는 것을 과시한 정도인데요. 예. 북한은 이 ICBM 관련해서 아직 그 기술을 완전하게 그 획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네. 그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이 핵 무기를 장착해서 ICBM을 이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기술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예. 북한은 ICBM과 관련해서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이 기술을 그 실제로 실현을 했거나 또는 입증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계속 개발 단계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신형 전략 무기로서 그 열병식에서 선을 보인 것 중에는 초대형 방사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초대형 방사포는 실전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ICBM 그리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아직 실전 배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것이 아직 시험 발사된 적도 없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열병식에 이제 그 과거와 다른 그 신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등장했는데요. 예. 새로 등장한 겁니다. 이것은 예. 그 과거에도 북한이 그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예. 1월이죠. 그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SLBM 북극성 5형을 공개했는데요. 요번에 공개된 것은 그 북극성 5형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과거 그 북극성 5형하고 비교해 볼 적에 탄도가 좀 커졌고요. 예. 길이도 좀 길어졌습니다. 한 0.5m 정도 좀 길어졌다 이렇게 보고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왜 탄도가 커졌을까, 길이는 왜 길어졌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탄도가 이제 대개들 미사일에 커졌다 그러면 다탄도, 그러니까 조그만 미사일에는 대개 한 개의 탄도만 있는데 탄도가 이렇게 커진 경우에는 여러 개, 두 개, 세 개 이런 그 다탄두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아, 또 하나는 그 대개 이런 것은 그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대개 그 작게 만듭니다. 그래야 아,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문제는 예. 이것이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커졌고 길어졌다. 아, 그리고 더 하나 좀 그 납득되지 않는 것은 대개 이렇게 그 공개하기 전에 이것은 그 잠수함 또는 그 바지선 같은 데서 그 사출 시험을 해보죠. 시험 발사를. 그런데 요번에 예. 공개된 그 미사일은 한 번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등장했는지 또 혹시 그 열병식을 위해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우리가 이런 큰 무기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어떤 것이 이제 사실인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당 정치국에서 해임됐던 리병철이 10개월 만에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복귀하고 박정천 비서도 건재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군 출신이 둘이 들어갔다는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일단 핵무력이 완성이니까 그 부분하고 연관을 이어서 군사 군수 쪽에 일정 기간은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 그렇게도 보입니다.
네, 이번 열병식에는 핵과 미사일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식 무기는 뭐 그렇게 강조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방금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의 발언을 보면 상무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군 출신이 두 명이 들어갔고 또 예. 군사, 군수 부문을 각각 떠맡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북한이 사실 재래식 무기는 좀 소홀했다라는 것은 이번에 열병식에 그 집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북한이 사실 그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에 비해서 크게 열등한 것은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치해서 분석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바로
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 것도 이런 비대칭적 무기를 통해서 월등하게 뒤쳐져 있는 재래식 전력에서의 그 말하자면 역량을 좀 만회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그동안 분석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재래식 무기가 좀 소홀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사실 핵과 미사일 역량에서 상당히 지금 뭔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점을 그 과시한 측면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을 기해서 열렸는데요. 뭐 그쪽의 그 주장대로 이제 핵 강국을 이제 이루었다. 그런데 이렇게 핵과 미사일은 개발은 했지만은 경제는 뭐 그 반대 상황 아닐까요?
경제 사정은 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고강도 제재가 벌써 6년째,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한 그 북중 국경 봉쇄가 벌써 2년 이상 계속되기 때문에요. 무역, 수출 이런 것이 상당히 줄었고요. 또 외환난, 물가난, 물자난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이제 경제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먹는 문제, 식량 문제인데 벌써 네. 지금 그 4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보릿고개 충공기가 시작돼서 쌀값이 벌써 그 5천 원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벌써 어려운 이런 사정이고요. 더군다나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 국제 유가가 올라서 북한이 기름은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상당히 많은 돈을 그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지적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경제를 살리려면 북중 국경을 열어서 장마당을 살려야 지금 되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그 신유주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중국 도시죠. 그 단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거의 봉쇄가 됐고요. 이 때문에 그 1월부터 가던 그 북중 열차, 화물 열차도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그 이제 그 국경 이런 것을 열려면 역시 그 백신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북한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 백신을 그 수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상당히 그 안팎으로 어렵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북한이 그 국방력, 핵, 미사일 이런 것을 상당히 열병식에서 강조했지만 북한이 어쨌든 한정된 그 자원 외화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 비료 이런 것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상당히 많은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그 민생구가 더욱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 열병식에 대한 외부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연설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네이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e're aware of what he said. It reiterates our assessment that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한 논평 요청에 그가 말한 내용을 알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리의 평가를 거듭 확인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프라이스 대변인의 말, 미국 정부가 지난 몇 달간 뭐 거의 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몇 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그 새해를 들어서 특정을 하면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연초부터 그 무려 13차례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그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한다고 하는 북한 스스로 설정했던 이 조치는 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것이 말하자면 레드라인 이것을 넘어선 행태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북한은 추가 핵실험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도 계속해서 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도 얘기했던 대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것도 머지않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올 들어서 특징은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과 또 그 발언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프라이스 대변인의 그 입장과 같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황이 이런 만큼 지금 미국의 그 대북 접근도 어느 정도 그 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대화를 강조는 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 접근의 그 무게중심이 이제는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하고 또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태세를 강조하는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보다는 압박의 무게중심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 관여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뭐 대화 가능성 뭐 어려운 현실 아닌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미북 대화 가능성이 국무부 대변인은 계속 뭐 외교의 문,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지난해 1월 출범을 했고 4월부터 그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정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조건 없는 대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북한이 원하는 주제, 또 미국이 원하는 주제 모든 것을 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공식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제의에 그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조건을 밝혔죠. 나를 만나려면은 두 가지를 해라. 하나는 북한에 대한 그 적대시 정책 이런 것을 없애고 또 제재를 풀어라. 그래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에는 그 대화를 둘러싸고 상당히 큰 간극이 있고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어려운 거고요. 더군다나 올해 2월에는 이제 그 러시아가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으로 대화 가능성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미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관심사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쏠려 있고요. 예. 여기에 덧붙여서 동맹 강화,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 이런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해진 이런 거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국제사회가 이렇게 분열된 틈을 타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그 편을 들었고 국제사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일종의 유엔 안보리가 이제 마비된 이런 상황을 틈타서 미사일을 벌써 그 10차례 이상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완성을 하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무게중심이 옮겨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뭐 한 석 달, 6개월 안에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관측풍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열병식 준비를 뭐 오래전부터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 핵과 미사일이 선보인 것이 뭐 혹 그 차기 한국 정부, 뭐 특별히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뭐 그런 좀 조정을 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도 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앞서서 이번 미사일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적으로는 사실 내부 결속, 지금처럼 그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상황에서 내부적인 결속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또 나머지 하나가 이제 핵 보유를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이제 위협의 그 억제력뿐만 아니라 선제 사용의 가능성까지 그 언급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런 측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측면이 있다, 이거 없다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해서 사전 선제 공격을 통한 원점 타격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지금 사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고 또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그런 보수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서 사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해서도
네.
뭔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쨌든 그 핵 역량을 과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그 겁박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한국 윤석열 대통령 영이 이제 그 당선이 됐고 지금 인수위를 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정부가 출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이제 대처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은 아직 분명히 밝혀진 건 없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 언급 그 이런 것을 좀 종합해 보면은 아마 그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대처하는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그 킬체인이죠.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이제 선제 공격한다는 것이 확실해질 적에 킬체인 여러 가지 전투기니 미사일이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화해서 이런 것으로 억제력을 하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사일 방어망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패트리엇 미사일 그리고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이미 갖춰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촘촘히 만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핵 공격 이런 것에 대비하겠다 이런 군사적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미국과의 동맹 강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한국, 미국, 일본을 잇는 동맹 이런 것을 강화해서 북한의 이 같은 그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것이 대체로 윤석열 그 차기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만에 동북아시아를 방문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그 방문하는 그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예, 그 배경에는 사실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네.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방문하는 두 나라가 일본과 한국 아닙니까?
예.
최근에 그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중에 두드러진 것이 최근에 유럽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 유럽은 네.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 사실 굉장히 그 열전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에 있다. 러시아의 유럽에서의 위협을 막아내고 또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 이상 확전으로 그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니었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는 당연히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고요.
네. 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오커스라고 하는 그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군사 안보 협의 기구입니다. 이것이 네. 발족이 됐고요. 또 중요하게는 쿼드가 있지 않습니까? 쿼드도 사실 네. 이것이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견제성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가치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이번에 이제 일본 방문을 하는 것은 그 쿼드 정상회의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굉장히 그 초점은 중국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을 그 전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잘 아시는 대로 사실은 미국이 쿼드와 관련해서 그 여기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내심 원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균형 외교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마당에 이제 다음 달에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실하게 미국과의 혈맹 관계를 우선순위로 분명하게 두고 있고요. 이미 그 대통령 선거 유세 또는 공약을 통해서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또 미국과의 혈맹관계 최우선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고 쿼드 참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그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음 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상당히 나름 큰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북한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조, 협력적 대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강조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국의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26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가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누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그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정책협의 대표단을 보낸 데 이어서 이번에는 그 일본의 정책협의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6일 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역시 그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강화하자, 좀 개선하자, 여러 가지 그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과거사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발목을 잡지 말고 양측이 힘을 합쳐서 좀 일본 관계를 개선하고 한국과 일본 관계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한국, 일본 모두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고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을 연 소식과 함께 미국의 반응을 살펴봤고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소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1850년 여름 12대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밀러드 필모어가 새로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필모어 대통령은 전임 테일러 대통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1850년 타협안을 지지함으로써 미국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3대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I know the name. I can't really tell you what he did.
이름은 아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Millard Fillmore,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은 미국에서 잊혀진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모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한 일은 미국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먼저 밀러드 필모어는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 밀러드 필모어는 1800년 1월 7일 뉴욕주 변경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통나무집 하면 다들 링컨 대통령을 떠올리지만 링컨 대통령 전에도 통나무집에서 자란 대통령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포함돼 있었죠. 워낙 집이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14살 때부터 옷 만드는 사람 아래 들어가서 견습공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견습공은 이름만 노예가 아니었지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인이 어찌나 심하게 부리고 구박을 하든지 몇 년 동안 견뎠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30달러를 빌려서 주인에게 주고 자유의 몸이 됐답니다. 그리고 160km를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다 보니 18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학교란 곳에 가봤습니다. 거기 에비게일 파워스라고 정말 아름다운 여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몇 년 동안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결국 에비게일 선생과 결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밀러드 필모어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능력이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야심도 있었고 기회가 다가오면 그걸 잡을 줄도 알았는데요. 23살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법률 공부를 한 뒤에 법률가로 나섰습니다. 하워드대학교 역사학과 에드너 그린 매드포드 교수는 필모어가 전형적인 미국의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남부에서는 농장을 소유하고 노예를 거느리는 게 성공하는 길이었고요. 북부에서는 상인이 되거나 법률가가 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가 되면 일반적으로 정치에 참여했죠. 지방의 작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주의회에 진출하고 운이 좋으면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는데요. 필모어는 주의원을 거쳐서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1848년 뉴욕주 정부관리를 지내던 밀러드 필모어가 전국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커리 테일러 위그당 대통령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건데요. 사실 제커리 테일러와 밀러드 필모어는 그때까지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필모어가 테일러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까요?
우선 필모어가 뉴욕주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당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필모어는 물론 위그당 소속이었고요. 당시 위그당은 국내 개발에 힘써야 하고 그 비용을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그당은 또 노예제도에 반대했고 보호관세를 지지했는데요. 필모어 역시 이를 지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커리 테일러는 남부 출신이고 노예 소유주였기 때문에 북부인들의 반감을 샀는데요. 밀러드 필모어는 그런 반감을 줄이기 위한 위그당의 선택이었습니다. 테일러에 대해서 지리적, 정치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모어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던 건데요. 필모어는 자기 색이 별로 없고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연방에 가입시킨다. 둘째, 텍사스에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뉴멕시코와의 경계선 문제를 매듭짓는다. 셋째, 뉴멕시코와 유타에 준주 지위를 부여하며 노예제도 문제는 주민들이 결정하게 한다. 넷째, 도망노예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낸다. 다섯째,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노예 소유를 허용하는 대신에 노예 매매를 금지시킨다.
1850년 타협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섯 개 법안의 내용인데요. 1850년 미 연방의회 상원에서는 이 타협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필모어가 이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상원의장은 평소에는 표결권이 없지만 찬성과 반대표가 똑같이 나올 경우에는 그 균형을 깨는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필모어 부통령은 만약 1850년 타협안에 대한 찬반표가 팽팽히 맞설 경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테일러 대통령에게 말했는데요. 테일러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테일러 대통령은 이 타협안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타협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일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필모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인 제커리 테일러는 이 법안을 반대했지만 필모어는 지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예 제도에 반대했으면서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모어가 흥미롭다는 겁니다. 이 타협안은 남부인들을 꽤 만족시켰는데요. 특히 도망 노예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망 노예법 덕분에 남부의 노예 주인들이 도망간 노예들을 추적할 수 있었죠. 그 때문에 필모어는 다른 북부 출신 위그당 의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 도망 노예법은 상당히 비미국적인 법이었다고 매드포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도망노예법은 도망친 모든 노예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최고 $1,000까지 벌금을 물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한 건데요. 필모어 대통령이 1850년 타협안을 지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He felt that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라가 내전으로 치닫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필모어는 그런 격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북부 위그당은 필모어가 지나치게 타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덕분에 필모어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위그당의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필모어 대통령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1850년 타협 덕분에 미 연방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건데요. 남북전쟁이 10년 미뤄지면서 그동안 북부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산업이 더 발전해서 북부가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필모어 대통령이 타협안을 거부했다면 그때 당장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거란 얘긴데요. 사실 필모어는 1850년 타협안에 서명하면 자신의 정치 인생은 끝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타협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타협안을 지지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하워드대학교 역사학과 에드너 그린 매드포드 교수에 따르면 1850년 타협은 몇 년 동안 전쟁을 막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셈이 됐습니다.
처음에 1850년 당시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1851년, 52년 점차 시간이 가면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1850년 타협에 북부가 굉장히 분노했고요. 그 분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1850년 타협 때문에 미국이 더 내전으로 치닫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필모어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모어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최악의 대통령 5위에 오를 정도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혀 업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19세기 말이 되자 일본 바다에는 서양 배들이 자주 나타났다. 하지만 쇄국 정책을 고수하던 일본 막부는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들은 서양의 검은 증기선을 흑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경계했다. 1853년 7월 미국의 페리 제독이 그들이 무서워하던 흑선을 타고 일본에 들어왔다.
작가 정윤미 씨는 일본의 고함이란 책에서 일본 개항 당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페리 제독을 미 해군의 아시아 원정대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일본에 보낸 대통령이 바로 밀러드 필모어였습니다.
I think from a trade perspective, he did.
필모어가 교역 면에서는 국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무역에 개방하게 했는데요. 필모어 대통령 재임 시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필모어가 그 기반을 닦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슈 페리를 일본에 보내서 일본이 개항하게 했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교역 면에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이 있긴 하지만 필모어 대통령은 18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위그당의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4년 뒤인 1856년 선거에 새로운 정당인 미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만 당선에 실패했는데요. 그 뒤에는 고향 뉴욕주로 돌아가서 버팔로 대학을 세우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썼습니다. 덕분에 뉴욕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밀러드 필모어는 잊혀진 대통령일 뿐입니다. 매드포드 교수는 필모어가 불필요하게 잊혀진 대통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2개월밖에 대통령직을 지내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필모어 재임 시에 그랬습니다. 필모어 행정부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죠. 필모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선이란 방식으로 대응했는데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죠. 너무 지나치게 타협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3대 밀러드 필모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이 1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장 군인들의 호위 아래 집무실 밖에서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순방단을 영접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크이우를 방문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악한 침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국민, 의회에 초당적인 지지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30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오데사 공항의 활주로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데사 공항 활주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데사 공항 활주로가 파괴됐다면서 물론 활주로를 재건하겠지만 오데사는 러시아의 행위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막심 마르첸코 오데사 주지사도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바스티온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서 신께 감사하게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켄나디 트루크하노프 오데사 시장은 새 활주로를 설계하고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렸다면서 파괴된 활주로는 지난 7월에 개통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뒤로 손이 묶인 채 숨진 남성 시신 3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이 30일 밝혔습니다. 부차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제기된 곳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역 경찰 총수인 안드리 네비토브는 4월 29일 부차 지구에서 3명의 남자 시신이 묻힌 구덩이가 발견됐다면서 손이 묶이고 눈이 천으로 가려졌으며 일부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신 여러 부분에 총상이 있을 뿐 아니라 고문 흔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발견된 사람들은 복장으로 봐 민간인들로 보이며 얼굴이 고문으로 훼손돼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세르비아가 중국에서 도입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30일 전시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이날 기자와 일반인들을 초대해 수도 베오그라드 인근 바타지니카 공군기지에서 중국 프랑스산 미사일, 에어버스 헬리콥터, 중국제 무인기, 러시아산 미그 29의 전폭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수세기 동안 종교적, 인종적,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르비아는 유럽연합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S-300, 미국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과 비슷한 중국제 FK-3 미사일을 지난 2019년에 구매했고 지난달 실전 배치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제 미사일과 무인 전투기를 운용하는 나라는 세르비아가 유일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30일 차량에서 폭탄이 터져 적어도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연이틀 카불에서는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칼리드 자드란 카불 사령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30일 발생한 폭발로 여성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9일 카불에서는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던 한 이슬람 사원에서 폭탄이 터져 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30일 차량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 근처 제과점에 있었던 한 목격자는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조직도 이번 공격의 책임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재무부가 중국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샤오미의 자산 7억 2,500만 달러를 30일 압류했습니다. 인도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수사국 ED는 샤오미가 인도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ED는 이날 샤오미가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샤오미 인도법인 계좌에서 555억 루피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당국은 최근 여러 달 동안 샤오미 인도법인 전 대표인 마누 쿠마루 자인을 소환해 관련 사안을 조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5월 1일 일요일 BOA 저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